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의회가 새로운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응해 미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새로운 제재 법안이 미러 관계 개선의 기회를 없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차관은 또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제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제재 완화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의회 자선 야구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 괴한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26일 퇴원했습니다. 메드스타 워싱턴 병원은 26일 성명을 내고 스컬리스 의원이 전날 퇴원했으며 재활치료소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컬리스 의원의 상태가 좋으며 재활 후 업무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 야구장에서 훈련 중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스컬리스 의원을 비롯한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총격을 가한 범인 제임스 호지킨슨 씨는 민주당 지지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장성들과 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전환자들이 군에 끼치는 의료비용과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성전환자들의 강제 전역 규정을 없앰으로써 이들에 대한 군의 차별적인 정책을 끝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성전환자 복무 허용 조처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진영이 전국 총파업을 실행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6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의회 구성 시도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제사회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오는 30일 개헌의회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헌의회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상권을 가진 기구로 반정부 진영은 이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개헌의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개헌의회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총파업은 지난주에도 하루 기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6일 폴란드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고 유럽연합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같은 발표를 협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앞으로 한 달 내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유럽연합 가입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반군이 남부 칸다하르 지역의 정부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한 26명의 군인들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26일 이같이 밝히고 탈레반이 밤사이 거세게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최근 정부와 반군 사이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간의 보건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웨덴은 20개의 보건소를 폐쇄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에 4천 명의 병사를 추가 파병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비행기로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직항로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릴 텐데요.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 긴 거리를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여객기의 설계를 완성하고 제작사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물체의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으로 나는 여객기는 사실 이미 1970년대 유럽의 콩코드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음속으로 날 때 나는 엄청난 괴음과 충격파로 인한 소닉붐 현상으로 비행과 제작이 중단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나사는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이 소음을 자동차 실내 소음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상용화되게 되면 기존 비행 시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미국 상공에서 여객기의 초음속 비행은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조용하고 빠른 이 초음속 여객기 시대가 열릴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7도, 신의주 22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0도, 함흥 20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진은 19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아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don't wanna talk about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ve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Does it feel the same when she calls your name? Somewhere deep inside, you must know I miss you. But what can I say? Rules must be obeye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하원이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통합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사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각국 반응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연이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고요.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자들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중국이 무력 충돌 등을 막기 위한 행동 수칙에 합의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하원이 화요일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네, 미 하원이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화요일 일괄 의견에서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찬성 419표 대 반대 3표, 이렇게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지난달 상원에서 의견된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에 하원의 북한 제재 법안을 통합 처리한 겁니다. 기존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 97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돼서 하원에 송부됐었기 때문에 북한을 한 대 묶은 이번 통합 법안 역시 무난하게 상원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이 3개국에 대한 추가 제재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추가 제재 법안에는 기존 경제 제재 외에 이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한 신용 확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련 기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 간 협력을 규제하는 내용 포함됐고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서 제재를 푸는 일이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추가 제재 법안 처리에 대해서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르게이 랴브르코프 이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라며 맹비난했고요.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수요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랴브코프 차관은 추가 제재 법안 제안한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전망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이 조치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이 러시아는 미국의 뜻을 존중해왔지만 미국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 악화를 경고하면서 보복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과 대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는 이번 일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의 길을 계속 찾고 있다면서 대테러전,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제재에 반발하면서도 이 국제 현안에는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란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제재 방안이 담겼나요? 네,
이란 제재 법안에는 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 그리고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 등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이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 나라와 핵 합의를 맺은 뒤에도 핵무기 개발 부분에서만 제재를 풀었고요.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 인권 관련 제재는 유지해왔는데요. 지난 1월 미 의회가 이 관련 대이란 제재를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기존 제재에 이 추가 조치가 더해지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이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핵 합의를 포함한 대이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왔습니다. 여기서 정리된 내용은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 지원국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더해서 이란이 꾸준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도발 행위를 진행해온 점도 이 추가 제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추가 제재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란은 비례적인 조치를 통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화요일 미 하원 의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의 추가 제재 수위에 맞춘 대응 법안을 만들어서 헌법수호위원회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의 모험주의적인 테러 조장 행위에 그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소식을 전해드렸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제재가 추진되나요?
네, 미 하원이 화요일 통합 처리한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의 자금원과 연결된 이 원유 수입을 봉쇄하고요. 각국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선박 운항을 차단하고 온라인 상품 거래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죄서 이 경제적 고립을 보다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합니다. 후생 노동성 산하 이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는 2017년 최저임금 목표를 전국 평균 25엔, 미화로는 약 22센트를 올린 시간당 848엔, 미화로 약 7달러 59센트로 정했다고 수요일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약 3.04% 올린 건데요. 이 최저임금 단위를 시급으로 변경한 2002년 이후에 이 최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일본 전역에서 지역별로 적용됩니다.
예,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 미화로 약 6달러 73센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무려 16.4%가 인상되는 건데요. 한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경제 환경에 미칠 여러 가지 파장 등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잇따라 기록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배경은 뭡니까?
네,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침체기에 머물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이 아베노믹스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됐습니다. 이 급여 생활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돈을 많이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이 돌면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는 경제의 선순환 이론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부양책의 하나로 내놓은 건데요. 극심한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결정이 나온 직후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이런 이론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임금 기준이 오르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중소규모의 이 영세 사업자들은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서 사업을 접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늘어난 비용이 그대로 이 물건값이라든가 서비스, 그러니까 이 용역 비용에 반영돼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거꾸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 나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겠군요.
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을 상대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의 이 충격을 좀 줄인다는 방침이고요. 한국도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1년 해보고 또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서방 국가 대부분이 노동법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큰 이 연방 국가여서 연방 최저임금 기준이 있고 또 각 주, 또 시별로 또 지역별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데요. 주마다 물가와 생활 수준들이 달라서 또 나라마다 또 물가와 생활 수준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한국의 인상 예정 금액인 시간당 6달러 73센트보다는 높고 일본 정부가 올리기로 한 7달러 59센트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역별로 이 시간당 최소한 15달러를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시애틀이 그렇고요. 또 뉴욕에 같은 경우에는 11달러를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는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행동수칙에 당사국들이 합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군요.
네, 저희 VOA 크메르 서비스가 최근 단독 입수한 내용인데요. 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수칙 초안에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측이 대략적인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겁니다. 다음 달 2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서 남중국해 행동 수칙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행동 수칙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익명을 요구한 동남아시아 지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기준을 모은 종합 규칙으로 남중국해 행동 수칙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15년 동안 아세안과 중국 양측이 주고받은 제안이 대부분 들어갈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분쟁 당사국 간의 핫라인, 그러니까 이 직통 통신망 개설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행동수칙 채택 노력이 15년 동안이나 진행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남중국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에 처음 당사국 간의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이 무력 행사 금지 등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에 당시 서명을 했지만 원칙만 정해졌을 뿐이고요. 구체적인 위기 대응 규칙이 부실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충돌을 막자고만 합의를 했을 뿐이고 어떻게 막을지는 정하지 못했던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 아세안과 중국이 베트남 프놈펜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이 구체적이면서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규칙을 만들기로 한 거고요. 그동안 이 몇 차례 공식 고위급 회의가 이더 대화가 진행된 끝에 이제 곧 결실을 보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된 계기가 있다고요?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죠. 이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해 7월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이 행동수칙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남중국해 안정에 관여해야만 앞으로 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요. 중국은 최근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남중국해 인접 국가인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측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 상원에서 화요일 건강보험 개혁법안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이어서 표기를 붙여진 오바마 케어 대체법안은 부결됐다는 소식. 또 미국 법무부가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한 내용의 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아침 트위터에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군 장성들과 군사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미 군대 내 어느 곳에도 성전환자의 복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전화 군인들이 가져올 이 막대한 의료비용과 혼란을 떠안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공개적인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정책을 폐지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여성에게 모든 전투병과를 개방하는 등 군대 내 성차별 폐지 앞장서온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전환 사실을 공개하고는 미군에 복무할 수 없었던 관행을 깨고 공개적인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8개월간 안정된 성 정체성을 유지했을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할 전망이었죠.
네. 자, 하지만 이 정책이 연기됐었죠.
그렇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6월 말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한 성전환자의 입대 허용 조처를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군이 성전환자의 입대를 수용할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터 내용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민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군대 내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단체인 OutServe SLDN 측은 현재 수천 명이 다루는 성전환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복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결정이자 대통령의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민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성전환 군인들을 법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 운동가나 일부 공화당원은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네,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한 언론의 질의를 거부하면서 백악관에 문의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수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협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국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들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앞으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재 이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 군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국방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민간정책연구소인 랜드연구소는 현역 군인 가운데 2,500명에서 많게는 7,000명이 성전환자고 이 성전환 예비군의 숫자도 1,500명에서 4,000명이 이른다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통신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많게는 250명의 현역 군인이 이미 성전환 절차를 시작했거나 국방부 인사과를 통해 성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연방 상원이 화요일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절차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전망이 불투명했는데 그야말로 가까스로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내 민주당 의석 비율이 52대 48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화당에서 3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부결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존 맥케인 의원이 표결 참여를 위해 일부러 워싱턴으로 돌아왔고요. 공화당 지도부가 일부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법안 논의를 위한 이 동의안의 절차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표결 결과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On this vote, the yeas are 50 and the nays are 50. The Senate being equal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네, 찬반이 50표씩 똑같이 갈린 가운데 부통령이 찬송표를 던짐으로써 법안 논의 동의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는데요. 평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렇게 찬반 동수로 의견이 갈릴 때는 결정표를 행사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절차 투표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25일 공화당이 모든 표결에서 성공했던 것은 아니라고요?
네, 어젯밤 상원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43대 57로 부결됐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축소하는 내용의 골자였는데요. 여기에 보험사가 기본 혜택만 제공하는 값싼 상품을 팔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과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서 1,00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막판에 첨부됐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9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존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 제도를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안은 부결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수요일 상원은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자는 건데요. 이미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이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법안까지 부결되면 앞으로 며칠 동안 수십 개 수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100개의 수정안을 내놓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른 의원들도 수십 개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들의 오바마 케어 대체 노력을 막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하거나 다른 법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자고 말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을 가운데서도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중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화요일 연설에서 양당이 힘을 합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입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번 논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될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최종 결과는 의무 가입 조항 등 오바마 케어의 극히 일부 조항만을 폐지하자는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원금 중단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법무부는 화요일 각 도시가 연방 이민국 직원이 교도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불법 이민자를 석방할 때 48시간 전에 미리 알리지 않는 한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감자들의 합법 신분 여부를 연방 당국에 알리는 걸 막지 않는다 이런 사실만 보여주면 됐는데 이제는 나아가서 시 정부나 지방자치 정부 당국이 연방 이민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신분을 문제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이 이민자 보호 도시 또는 피난처 도시라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와 같이 여러 대도시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죠.
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화요일 성명에서 이른바 피난처 정책은 고의로 미국법을 약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를 부추긴다는 건데요. 이런 이민자 보호 도시들이 정책을 수정하고 범죄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연방 당국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법무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앞서 이에 맞서서 소송까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소송 결과 연방 지원금 중단은 관련 프로그램만 해당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 조처는 법무부의 지원 계획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경찰 지원금에 적용됩니다. 지방경찰은 방탄조끼에서부터 제복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인 보디캠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연방 법무부로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됐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법무부가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새 지침이 나오면서 더욱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를 포함한 측근들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관련 수사에서 손을 뗄 줄 몰랐다면서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I'm very disappointed with the Attorney General, but we will see what happens. Time will tell.
네, 법무장관에게 매우 실망했던 건데요. 하지만 세셔스 장관의 거취에 관해선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지난주 세션스 장관은 적절한 한 장관직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상원 동료였던 공화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이 법무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국가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세 마디로 아주 간결하고 극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 미국의 뼈아픈 역사를 거쳐서 나온 겁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남북 전쟁의 격전지,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게티스버그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티스버그가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저희 VOA가 있는 이 워싱턴에서는 자동차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자동차로 4시간이 가까운 거리냐?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뭐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로도 좋게 5시간은 걸릴 만큼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이 정도면 뭐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이 미국 독립 정신의 표상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미국의 건국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미국 남북 전쟁의 격전지였던 만큼 주 전체가 미국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펜실베니아의 남쪽 메릴랜드주 경계 근처에 있는 이 게티스버그는 지금도 인구가 만 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하지만 유명세만큼은 그 어느 대도시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칼 화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에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The battlefield in Gettysburg was the site of the biggest battle of the American Civil War. And so most visitors when they come to Gettysburg
게티스버그 격전지는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역사적 장소를 보고 싶어합니다. 작은 도시지만 게티스버그 기념관과 수많은 기념비,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에 오면은 남북전쟁이라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개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제 폐지 문제를 놓고 미국의 남부주들과 북부주들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싸운 미국의 내전입니다. 4년간의 내전 동안 이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군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게티스버그는 혈전, 그 이상 다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참혹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칼 화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 도움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Well, the American Civil War broke out in 1861 and it wasn't for 2 years until the battle came north to Gettysburg and Gettysburg.
남북 전쟁은 1861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게티스버그 북부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3일간의 전투였는데 불과 사흘 동안 남군, 북군 모두 포함해서 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투는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 남북 전쟁의 방향을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게티스버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소기도 하죠. 당시 시신과 죽은 말들을 태우는 냄새가 세 달을 진동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 이 어떤 관광지를 가게 되면요. 이 관광버스를 타고 곳곳을 둘러보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는 다른 관광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관광버스가 이 게티스버그의 구석구석을 다니는데요. 이 능선 아래에서 5천 명이 죽었다. 이 능선에서는 만 명이 죽었다. 능선 하나를 넘을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곳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격전지였고 또 그렇게 피를 흘려 싸우면서 미국의 선조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생각하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를 찾은 건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은 지 4개월 후 1863년 12월이었는데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로 더 잘 알려진 앞서 소개해드렸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한 마틴 P. 존슨,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 역사 교수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He knew that he had to impress the nation with the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연설은 금방 유명해졌고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신문 기자들이나 논설위원들, 정치적 인물들은 이 연설이 주는 교훈을 바로 깨닫고 좋은 방향으로 이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안에 남북전쟁의 의미에 대해 모든 시민들의 기억에 매우 깊게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날 가장 위대한 연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불과 2, 3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미국의 근간인 인간 평등의 원칙과 또 남북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 평등을 누리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자유의 투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이 연설이 있었던 이 작은 시골 마을 게티스버그를 미국 영혼의 산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티스버그에서는 매년 7월이면 독특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Every year we reenact the Battle of Gettysburg, and this year it's on July 1st through 3rd, and those are the anniversary dates of the actual battle itself.
해마다 게티스버그 전투를 재현하는 행사랍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하는데 그게 게티스버그에서 진짜 전투가 일어났던 날짜이기도 하죠. 매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 수천 명이 이 게티스버그 골짜기에 모여서 직접 당시의 남군 복장, 북군 복장을 하고 가상 전투를 벌이죠. 민간인 복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1860년대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죠.
네, 칼 화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 내 도움말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이런 재현극 행사는 게티스버그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같은 당시 격전지였던 곳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현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남군 역할을 맡은 브루스 블랙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It's a very emotional thing for those of us who maybe had ancestors at that surrender.
남북 전쟁에 참가했던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감동적인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참혹한 전투로 양측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참담하고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재현극을 해마다 하는 걸까요? 칼 화이트힐 공보관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과거를 다시 조명하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더 발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Recreate history and bring history to life before everybody's eyes. Throughout the year we have a lot of living history encampments as well.
우린 역사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 눈앞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재연극을 통해 또 다른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죠. 미국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발전해 왔는지 조금이라도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생생하고 감동적인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미국 건국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곳 미국 영혼의 산실이라 불리는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the ice. Break the ice입니다.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being uncomfortable or shy with people you didn't know too well? And who was it that broke the ice and loosened that uncomfortable moment? Well, today, we're going to learn what break the ice. Break the ice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Listen carefully.
I'm so nervous. Look at that huge crowd.
Just relax. You're going to be just fine.
What if I forget my speech? What if I...
Stop saying that. You don't have to worry. Here, I have an idea. Why don't you break the ice with your audience by starting out with a joke?
A joke? Okay, I'll give it a try.
조디가 연설해야 하는데 많이 긴장되나 봐요. 다니엘에게
I'm so nervous. Look at that huge crowd.
아유, 긴장돼. 저 사람들 좀 봐. 라고 하자 다니엘은
Just relax.
긴장 풀어. 너는 잘할 거야. 라고 답하네요. 이에 조디가
What if I forget my speech? What if I...
혹시 연설하다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하네요. 다니엘이 야, 그런 말 하지 마. 걱정도 말고
Here, I have an idea.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Why don't you break the ice with your audience by starting out with a joke?
우선 우스갯소리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건 어때? 라고 하자 조디는
A joke?
농담하라고? 알았어,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break the ic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I'm so nervous. Look at that huge crowd.
Just relax. You're going to be just fine.
What if I forget my speech? What if I...
Stop saying that. You don't have to worry. Here, I have an idea. Why don't you break the ice with your audience by starting out with a joke?
A joke? Okay, I'll give it a try.
Today's phrase is break. B-R-E-A-K. Break the ice. I-C-E. Ice. Break the ice. To break the ice means to break down a social tension or awkwardness and make things more comfortable for people who a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It's basically getting over the initial shyness when meeting new people, or to relax or loosen in an uncomfortable situation. 말 그대로 하면 break the ice. Break the ice는 얼음을 깨다 라는 뜻이지만 실제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다 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다 라는 뜻이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reak the ice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so nervous. Look at that huge crowd.
Just relax. You're going to be just fine.
What if I forget my speech? What if I...
Stop saying that. You don't have to worry. Here, I have an idea. Why don't you break the ice with your audience by starting out with a joke?
A joke? Okay, I'll give it a try.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Break the ice. Break the ice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다 라는 뜻이죠.
So if you ever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why don't you try breaking the ice first? I know that you can do it, so give it a try, okay?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I know that I never got to tell you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Forever in Your Mind의 Compass,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ever took the chance to say goodbye Reaching out across the blue Pull myself right back to you Stuck here drawing maps across the sky hold on for dear life one last time. Hit by the waves, caught in a shipwreck. Oh, I'm breaking for you. I may be lost.
Never should have taken you for granted. But shoulda, woulda, coulda, never helps. I miss you being next to me, a victim of reality, knowing that you might have someone else. We were always thinking about tomorrow, but now I'm feeling stuck in yesterday. The comfort that we left behind is something that we lost in time, and now I'm gonna find another way to hold on, hold on for dear lif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모술의 해방은 ISIS를 물리치기 위한 세계적인 싸움에서 이정표적인 성과였습니다. 이번의 승리와 ISIS 퇴치전의 모든 승리는 73개국 연합군의 지원과 이라크 보안군에 의해 성취된 것들입니다. 국제연합군에 파견된 미국의 브레트 맥거크 대통령 특사는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우리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아직도 ISIS의 통제 아래 있는 텔 아파와 하위자, 알카임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맥거크 특사는 말했습니다. 맥거크 특사는 또 우리는 군사작전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와 안정화, 정부 운영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술에서 성공했다고 지적한 맥거크 특사는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라크 보안군과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은 유엔과 이라크 정부와 함께 모술을 떠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모두 지원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화 측면에서는 경찰력 강화와 ISIS가 매설한 지뢰 제거, 전력과 상하수도 시설의 복구, 파괴된 잔해 제거, 그리고 일자리 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맥거크 특사는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경우는 미국이 함께 일할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다고 밝힌 맥거크 특사는 하지만 ISIS로부터 자유로워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복구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거크 특사는 ISIS의 조직망 퇴치는 세계적 연결망을 통한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맥거크 특사는 하지만 3년에 걸친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ISIS를 물리치고 국민과 고향을 보호하기 위해 73개국이 결속돼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